스포츠 이슈를 전문가가 아닌 스포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의 눈과 입으로 풀어봅니다.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연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이야기 나눌 관일 씨, 형규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단독 1위 팀의 팬.
네. 네.
김관일 19세입니다.
굉장히 이걸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아, 너무 싫어.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용규입니다. 네.
몇 위 팬이시죠?
몇 위예요, 지금? 저 잘 모르겠어요.
저 관심 없어서
적어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8, 90위는 아니에요. 왜냐면
KT가 5연패로 알고 있고
네. 지금 아까 오면서 댓글을 봤는데 8, 9, 10위가 통신 3사래요.
맞아. SK, 아, 그래요? LG, 네. 아. KT.
그래서 단통법 폐지하라 이런 글이 또 써져있더라고.
봤어요, 나도.
이렇게 또 프로야구가 정책에 이바지하네요.
8, 9, 10등만 아니면 되죠. 뭐.
네, 그러니까요.
아, 야구가 개막을 하면서 되게 할 얘기도 많아지고요. 네네. 그만큼 또 뭐랄까요. 열기 같은 게 좀 몸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경기장을 최근에 가보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 미연이 씨 가셨나요? 네.
저도 갔습니다.
미연이 씨?
미연이 씨? 너무 친근해서요.
아, 친근한 캐릭터지.
한 최근 2주 사이에 네. 미연 씨가 매력이 너무 터지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의무감 생겨, 막. 아니, 것 같고, 막.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무서 씨가 미연 씨 칭찬할 거를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
약간
같아요.
약간 의무적으로 네. 해요.
그래서, 노하우입니다. 아. 매주 손톱을 유심히 봐요.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똑같은 걸로 새로 한번 칠해보고 올게요.
너무 웃겨.
아니 뭐 야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내 손톱 얘기를 하지?
아, 그래서 언제 갔다 왔어요 야구장을?
저는 네. 언제였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NC랑 했을 때 한번 갔고 네.
NC전?
네. 뭐 한 번이 아닌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방송 나간 주에 한 번 더 갑니다.
아, 더 가세요?
네, 수요일날 갑니다.
어디랑 하죠?
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가면.
어디랑 하죠?
그때 넥센이랑 합니다.
아, 넥센이랑. 아,
넥센 목동?
네, 아니요, 잠실이요.
잠실로
무슨
가요?
소리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 11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2014-15 V리그가 지난 1일이죠. 네. 삼성화재랑 OK저축은행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네.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였고요, 3차전.
그렇죠? 네.
네, 이번 시즌에 V리그는 굉장히 많은 이변을 낳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변이 이제 삼성화재의 독주를 막고 OK저축은행이 첫 우승을 일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다들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쵸? 전혀 예상 못했지.
네, 저는 2차전 끝나고 3대0으로 끝날 거라는 예상 정도는 했어요.
아, 2차전 끝나고
네. 저만, 이렇게 셧아웃일 줄 몰랐죠.
저만 이제 그때 얘기할 때 네. 삼성이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걸 이랬는데
한 경기 정도는 잡을 것이다.
정말 끝났죠. 끝났지. 네. 네. 무한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OK저축은행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삼성화재를 3연승으로 누르면서 우승컵을 들었는데요.
네.
창단 2년 만이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창단
네,
2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 어떠세요, 무서 씨?
저요?
네, 홈팀이잖아요.
홈팀 안산.
아 맞네, 네. 홈팀이네.
어떠세요?
이게 프로농구에 여자 네. 프로농구에 신한은행이라고 있어요.
아 있어요. 거기도 안산이잖아요.
오랫동안 안산에 있었다가 이제 옮겼죠.
아, 옮겼구나.
안산에 있을 때 우승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프로 배구단도 지금 와서 안산에 와서 우승을 하고요.
기운이 있구나.
그 안산이라는 동네가 스포츠 구단의 그런 적화된. 최적화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경찰청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재작년에도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혹시 뭐 새로운 구단을 창설을 하겠다거나 하는 뭐
안산으로 가라고요?
기업인이시나 이렇게 CEO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안산을 홈으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산 시장님이 체육관 새로 지으신다고 공언하셨다.
아 정말요?
아, 정말?
네.
예, 그건 좀 이제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아 너무 앞섰다 마음이.
네,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축하연에서 그 지금 안산 쪽에 있는 네. 저축은행이 쓰고 있는 홈구장이 3,000석 정도 규모라 그래요.
네.
6,000석에서 8,000석 사이에 구장을 새로 짓겠다.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딱 공언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아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추진은 되겠지만 한 9,000석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뭐.
근데 그렇게 지어도 사람이 안 차면 오히려 더 휑해 보이기만 하고
그렇죠.
그 농구 부산 KT 홈구장이 1만 4천 석인가 그래요.
네.
홈구장이요?
네. 되게 커요. 근데 관중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네.
평균 이상은 돼요. 근데 되게 비어 보여요, 진짜. 관중 진짜 없어 보여.
아무래도 근데 뭐 배구가 그래서 3천 명 이상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그렇고. 배구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사실 그동안 늘 배구하면 삼성화재였잖아요.
그렇죠. 네.
몇 시즌 연속 우승이죠?
7시즌입니다.
그 전에도 뭐
그렇죠. 프로리그 전에도 네,
씹어 먹었었고.
프로리그 V리그가 출범하고 나서는 삼성화재의 네. 제일 안 좋은 성적은 준우승이었고요. 네.
우와 짱이다.
7연속 뭐.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팀인데 그 다섯 번은 정규리그 우승을 했고요. 네. 그중에 두 번을 2등, 3등 이렇게 했었는데 챔피언 결정전까지 가서 결국 맞아요.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8년 만에 처음으로 준우승을 해본다는
아마 신치용 감독이 준우승을 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접은 적은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국가대표에서도 이런 적은 네. 없었을 거예요.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니 선수들까지 다 멘붕 왔어요. 다 네. 진짜로.
그런데 이게 삼성화재가 네. 경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공격수가 아예 없어요. 레오밖에 없어요.
안 되더라고 또.
네. 네 세터 두 명 넣고 네.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레오한테 올려주고 그냥 레오가 때려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막히면 막히는 거고 범실이면 범실이고.
3차전에서도 뭐 레오가 네. 혼자서 50점인가요? 네. 이렇게 넣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공격수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삼성 그 레프트로 나왔던 선수가 류윤식 선수랑 고준영 선수인데 네. 리시브 성공률이 37.1%랑 29%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송희채 선수, OK저축은행 송희채 선수는 67.8%였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나네요.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결국 삼성화재는 서브 리시브 때문에 졌습니다.
네, 맞아요.
결정전 3차전만 놓고 보면 네. 서브 리시브가 아예 안 됐어요. 네. 그나마 서브 리시브가 되고 레오가 좀 살아난 세트가 3차전 통틀어서 1, 2, 3차전 통틀어서 3차전에 3세트 네. 딱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그거 말고는 서브 리시브도 안 됐고요. 네. 어영부영 레오한테 올려주면 레오가 컨디션도 안 좋은데
어영부영 올려주면 네. 레오가 그나마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네. 약간 너 알아서 해봐였어요 거의. 네.
레오 몰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에 반해서 이제 OK저축은행은 정말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면서 셧아웃했어요.
네. 아, 네.
3대0으로 네, 네. 주요 선수들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렇죠. MVP가 됐죠?
네, 송명근 선수.
선수. 네. 송명 선수 몇 살인지 아세요, 위현 씨?
몇 살이세요?
93년생.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네.
동생이네요. 아, 동갑.
아, 동갑이지.
동갑.
저 빠른이에요. 네.
나이도 밝혔다, 이제.
아,
이제 끝났다. 됐다. 신사 다 틀었다.
네, 저 빠른입니다. 동생, 아, 동생 네. 친구. 네.
송명근 선수가 정말 MVP를 받을 만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어, 되게 어리다.
네, 그렇죠. 프로 2년 차인데.
맞아요.
완전 네. 챔피언 결정전 씹어 먹으면서 네. MVP까지 됐습니다.
자칫 OK도 심원 일변도가 될 뻔 했는데.
네. 네.
왼쪽에서 송명근이 잡아주면서 공격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네.
공격 전략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다양해서 삼성 애들이 수비를 못해. 우왕좌왕해요 진짜. 어떻게 올지를 모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공격 다양성을 얘기하자면 이민규 선수.
아 그렇죠.
나오죠.
네네네.
이민규 선수는 또 92년생입니다.
네. 어 친구네.
아, 다 친구예요?
어, 뭐야 모두 이거. 친구야.
네. 어리디 어린 선수들이.
네 어리네요.
네네. 먹었어요.
네 맞아요.
이민규 뭐 송명근,
네. 네. 송희채
이런,
네.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다.
네.
젊은 선수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되게 패기 있게 경기를 펼치더라고요.
네.
이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격의 다양성이 결국 세터거든요. 세터의 네. 역량이고 세터가 얼마나 센스가 있느냐인데
네.
시몬이 원래 포지션이 센터인데 이제 라이트로 뛰기도 하고 거의 라이트로 뛰었죠. 정규 시즌에는.
네네.
그리고 왼쪽에 송명근 오픈을 계속 활용하면서
네네.
인상적이었던 게 센터 쪽에 이제 A퀵, A속공을 엄청나게 집어넣었어요. 시몬이. 그게 계속 먹히더라고요. 세 번 연속으로 먹히고 네 번째 맞고 이제 그때부터는 송명근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이민규 세터가 좋았던 게 시몬이 무릎이 안 좋아요.
네.
무릎이 안 좋으니까 원래 시몬이 굉장히 고공 점프를 해서 꽂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릎이 안 좋은 걸 이민규 세터가 아니까 살짝 뛰어가지고 시간차 공격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
공격을 좀 네. 진두지휘하는 느낌이에요.
네네. 뭔가... 다 만들어줬어요. 네.
그 축구로 치면은 뭔가 그 실바 같은 느낌.
그렇죠.
만들어주죠.
맞아 맞아.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건 이게 세 번째 경기에서 3쿼터였나요? 시몬이 약간 흥분을 한 때가 있었어요.
아,
상대랑 이게 약간 설전을 벌이고 네.
고희진 선수랑 잠깐 부딪혔었는데
그때 많이 흥분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바로 송명근 쪽으로 공을 몰아주더라고요.
네네.
아, 이 선수가 참 센스가 있구나 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또 세터치고는 키가 좀 크거든요. 네. 190이 넘는데 그래서 속공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또 있죠.
네.
바로 옆으로 밀어주면 꽂아버리니까.
네.
경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챔피언 결정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 특히 이제 배구를 오래 보다 보면 젊은 감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감독들의 네. 리액션은 그나마 예전에 있던 이제 전 현대캐피탈 감독님 김호철 감독님이 네. 그나마 좀 리액션이 맞아요. 크신 편이었는데 네네네. 와 김세진 감독은 그거에 비할 게 아닙니다. 네.
아 그리고 김세진 감독이 상대편 약간 기세가 오르려고 할 때 딱 작전 타임으로 끊어주는 게 되게 타이밍이 좋더라고요. 네. 해설위원을 좀 오래 하셔서 그런지 그 딱 그 타이밍을 아는 것 같더라고.
말씀도 참, 잘 하시고요.
네, 말씀도 되게 잘하고 정리를 잘하고요. 그죠?
예전에 그 네. 예능에 라디오스타 나와서 정말 말씀을 잘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때 한창 이혼하고 나오셨는데 어머. 말씀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장훈 선수랑
네, 참 말하기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비교하는 글이 되게 많아요.
아, 정말?
공통점이 있다. 네. 키 크고
방송인?
은퇴한 뒤에 더 잘 나가고 그리고 네. 이혼.
네. 어, 어떡해, 마지막 거.
그런 부분들이 어. 이제 인터넷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김세진 감독 이야기를 해보면은, 심치영 감독의 거의 뭐, 네. 애제자잖아요?
문제는 수석 코치가 석진욱 선수예요. 둘 다 그러니까 네. 심치영 감독의 애제자인데.
그,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싹싹 빌어서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호랑이 새끼를 키웠지. 심치영 감독님이.
배구판을 위해 대승적인 그렇지. 우승 양보까지.
석진욱 수석 코치를 안 주려고 그랬대요. 김세진 감독한테. 네. 근데 거의 삼고초려 수준으로 계속 쫄라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감독의 역량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OK저축은행이 뭐 좋은 선적은 아니었습니다. 네. 6위에 그쳤는데. 네. 그때 이제 뭐 김세진 감독이 뭐 정신력을 가다듬겠다 하면서 선수단과 함께 다 같이 이제 번지 점프도 뛰고 되게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은데 김세진 감독이 우선 전술적인 걸 떠나서 뭔가 네. 선수단을 잘 규합하고 어린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댓글을 보면은 진짜 형님 리더십은 김세진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요즘 따라. 네.
이제 뭐 위압적인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진짜 형인 거죠, 형. 그 다른 분들은 뭐 거의 5, 60대 넘어가시는 그렇지.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정말 뭐 약간 친형 같은 느낌이라 그랬나? 잘 도닥이면서 네. 우승하고 바로 이제 코트로 뛰어들어가지고 선수들이랑 이제 얽혀서 같이 세레모니를 하는데 네. 진짜 가족 같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김세진 감독 우승하면은 공약이
위아래.
네.
아 정말?
타이즈 입고 위아래 추는 건데 그거 안산에서 추나요? 어디서 추나요?
그 김세진 감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떤 식으로든 뭘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도 사실... 우승할 줄 몰랐어. 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네. 시청자 입장에서도 딱히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우승하고 나서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위아래 공약 오늘 볼 수 있는 건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승할지 몰라서 타이즈를 못 들고 왔다고.
아, 타이즈 신고 한다고?
네, 타이즈 신고 하겠다 그래.
아, 근데 잘 넘어갔다. 되게 네. 센스 있게.
개인적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재밌는 게 OK저축은행이 그 OK저축은행 그룹 있잖아요. 러시안 캐시. 네. 걔네가 공약을 한 게 있는데 우승하면 OK저축은행 예금주 1만 명을 뽑아서
이자 주는 거?
금리를 5.6%로 올려준다고 네. 그랬어요. 우와.
대박이지. 거기에다가 전 직원 100만 원 보너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 친구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네. 그 앞으로 거의 네. 그룹이죠. 네. 거기 지금 면접을 대기 중인데.
아, 그 신입사원도 주나요?
그거는 이제 아마 들어가면 거기도 노조가 있을 테니까 아마 아. 어떻게 뭐 되지 않을까요?
제 친구가 러시안 캐시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네. 물어볼게요. 네.
아 이게 이자만 그 금리 네. 올려줘서 이자만 20억이 나간대요. 네. 그 우승 우와. 선수단 보너스가 아니라 그냥 그 예금주들한테 공약한.
근데 OK는 정말 너무 팀을 잘 만들었던 게 홍보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네 진짜로.
맞아요. 네.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어요, 얘네.
아 진짜.
뭔가 이제 옛날에 그런 뭐 대부업 이런 느낌은 이제 아니고요.
네 맞아. 아.
이런 게 이제 프로 스포츠를 통한 이제 홍보 효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러시안 캐시 하면 사채 팀이라고 엄청 놀렸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지금도 그런 별명은 엄청 붙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희석되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정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의 라이벌이죠. 네. 예전부터 그 한 축을 담당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플레이오프가 진출이 좌절이 됐습니다. 네. 이제 최태혁 감독 새로 맡아서 내년 시즌 한번 절치부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그렇지 아무래도.
현대캐피탈도 네. 물론 이제 우승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번번이 막혔죠.
거의 2인자였죠 2인자. 네.
우승 경험이 삼성화재에 항상 밀려서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적은 몇 번 없었어요.
올 시즌 그럼 현대 캐피탈의 네. 문제는 뭐였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용경 농사에서 조금
저도 그 생각을 네,
어렵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는 결국은 그러니까 배구는 용병 노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세터 노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리시브 성공률은 리베로 혼자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른 이제 후위에서 방어해주는 선수들도 맡아야 되는데 결국 세터랑 용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개 다 안 된 거죠.
맞아요. 외국인 선수 노름이라는 말이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거의 외국인 싸움이에요. 올해 완전 망했죠. 우리 카드가
네.
3승밖에 못했잖아요.
네.
외국인 농사를 완전히 망했거든요. 중간에 또 부상 당해서 또 교체하고 그래서 국내 선수진이 나쁜 선수진이 아닌데 성적이 확 내려가는 걸 보면서 외국인이 확실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신임 최태욱 감독은 좀 외국인 선수 선발 네. 좀 더 집중적으로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행교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터 교육이라든가 네. 아니면 또 신인을 잘 발굴하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본인도 세터 출신이기 때문에 김호철 감독도 세터 출신이었고 최태욱 감독도 이제 세터 출신인데 결국은 그거를 얼마나 조련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삼성화재의 독주가 끝났고 OK저축은행이 또 신흥 강자로 군림을 했고요. 또 이에 맞춰서 현대캐피탈도 젊은 감독을 선임하면서 내년 시즌은 더욱 기대가 되는 배구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OK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제 창단 2년 차를 맞이했지만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구단 있죠.
네.
바로 우리카드 한샌데요. 이번 시즌 3승 33패로 최하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네.
3승 33패.
네. 그래서 양진욱 감독 대행은 다음 시즌을 언급을 하면서 의지를 보여준 데 반해서 이제 구단은 좀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우리카드가 지난달이죠. 3월 31일 날 한국배구연맹에 더 이상 배구단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다가 3일 다시 탈퇴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네.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탈퇴 의사를 말한 것도 뜬금없는데 철회라는 것도 너무 뜬금없게 철회했어요. 네.
아, 이게 그 우리 카드가 장충으로 다시 연고를 옮겼잖아요.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해서 다시 열면서 연고를 네. 옮겼는데 지금 네. 배구단 운영이 되게 어렵다 그래요. 그 우리 그룹 안에서도 복수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어렵다고 탈퇴 의사를 표명을 했다가 팬들의 사랑과 또 선수들의 헌신에 부응코자
네.
이미 탈퇴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적이다.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아이씨, 감동적이야. 아, 눈물 날 뻔했어.
아니 근데 우리 카드가 이게 상습범인 게
네,
2년 전에 드림식스 인수할 때도
네. 맞아요.
인수의사를 완전 백지화했다가 그때 이제 러시앤키시라는 팀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드림식스를 우리 카드가 왔다 갔다 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백지화했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인수를 했어요.
되게 여론 수렴을 잘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것보다
간 보는 거지 간 보는 거.
제1금융권이 왜 저축은행 눈치를 봐? 걔네 자꾸.
댓글에 그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
바보 같은 애들.
네 어쨌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카드 측에서 이번 결정이 진전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구단 측의 이런 결정들이 선수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죠.
당장 자기 밥줄이니까요.
아 저는 뭐 그쵸? 다른 것보다는 선수들 사기를 가장 꺾을 만한 거는 신영석 트레이드가 아닌가.
아니 이걸 왜 발표했지?
왜냐하면 신영석 선수는 지금 군대에 있어요.
네네. 네.
굳이 지금 발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왜 나는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고 팬들이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다음에 누구 팔 거냐 막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박상아, 최용석, 안준찬 이런 애들 팔 거라고.
네.
지금 호명되신 선수들은 방송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벌써 팬들한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선수들 다음은 이 선수들 차례가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사기를 깎아먹는
당연하죠.
게 아닐까. 네.
그 우리 카드 측이 어쨌든 이제 팀 운영을 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저는 프로 구단에서 선수를 팔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구단 측에서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팔면서도
철학이
구단을
있어요, 철학이.
의지를 하고 네. 운영을 하고 선수를 키워낼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팔고
네.
팔 사람 없으면 그냥 구단도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나오느냐 그 문제인데
맞아요.
저는 지금 우리 카드가 후자 쪽인 것 같아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단 안에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게 아까 무서 씨 얘기 듣고 생각이 난 건데 그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결국에 성적을 내고 안 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지원 유무에서 찾기는 그 스포츠단 안에 코칭 스텝들이라든지 선수들이라든지 그것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뭔가 챔피언 결정전을 통해서 네. 프로배그가 한 차례 붐이 일어날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이미 사실. 왔다고도 볼 수도 있죠. 네, 정말. 네. 예전엔 정말 겨울하면 농구였는데
그럼요.
사실 지금은
농구가 망해가고 있어서
반반인가요? 네. 아니면 배구가 더 높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를 이제 우리카드라는 그 회사가 뭔가 축을 지금 담당해버린 것 같아요. 네. 네. 이 흥행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지. 네. 우리 카드 측에서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난달 31일 차두리 선수가 이제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을 마지막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했죠.
아쉬워서 어떡해요.
네,
제가 뭔가 경기를 보면서 울컥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전반 43분에 교체아웃이 될 때까지 주장으로 선발을 했고 네. 그라운드를 누볐는데요. 네. 은퇴식에서 이제 차범근 해설위원을 끌어안고 차두리 선수가 울었잖아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전 영상만 찾아봤거든요.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감동적이었어요. 한참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더라.
그 상암에 있던 사람들은 네. 직관하면서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내가 거기서도 저도, 울었을 거야.
저도 있었으면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도 울었어요. 화면 네. 보면서 약간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찡하더라고요.
여러 감정이 섞였을 것 같아요. 차두리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네. 아버지 차범근,
그쵸.
선배 차범근,
그렇지.
그리고 비교당했던 뭐 젊은 네. 시절들 네. 수비수로 보직을 바꾸고 뭐 또 아시안컵에서 팀을 이끌었던 순간들 뭐 네. 여러 뭐 이런 게 기억들이 막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네. 43분에 교체가 돼서 라커룸으로 들어오는데 라커룸 안에 다 비어 있는 공간에 차범근 전 감독이 이제 차두리 선수의 아버지가 그 금박으로 인쇄된 그 인폼 있잖아요. 그걸 네.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대박이다.
이벤트가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박이다.
그거를 이제 뒤에 영상으로 찍어서 따로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또 그 유니폼 받아들고 포옹 한번 하고 본인 라커룸 앞으로 가는데 그것도 명장면이더라고요.
아, 대박이다 진짜. 네. 나 찾아봐야 되겠다.
정말 근데
눈물 나요.
우리나라 축구사에서 이렇게 성대한 은퇴식을 치른 사람이 있나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요.
제가 박지성 선수였으면 저는 이불킥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쟤도 저렇게 하는데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섭섭하긴 하겠죠.
이효평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네.
감독 덕분인 것 같습니다. 스텔리케 감독이 유럽식 은퇴식 말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많이 도입되어 왔으니까요.
네. 차두리 선수가 또 TV에도 출연했어요.
아, 네. 뉴스룸.
정말 대단해. 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그 질문이 웃기더라고요. 손석희 앵커가 차두리 선수한테.
아, 맞아.
이제 공이랑 달리기 속도가 조금 맞아가는데 왜 은퇴를 하시냐.
아, 저도 그게 웃기거든요. 진짜 웃겼어, 그게.
차두리 선수 대답은 뭐였죠?
대답이 뭐였죠?
차두리가 뭐였어요? 그 말을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박수 받고 이렇게 좋은 모습일 때 그만뒀으면 한다고. 떨어져서, 기량 떨어져서 좀 욕먹기보다는 딱 이렇게.
딱 네. 박수 칠 때 떠나는 네. 딱 그 시기네요.
그런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역시.
역시.
팬이시고.
아, 네.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소속팀 서울에서 활약을 좀 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어쨌든 차두리 선수도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프로에서도요. 네. 향후 어떻게 될까요? 뭐 지도자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아마 독일 쪽에서 저는 지도자 연수를 받을 것 같은데
독일 쪽에서?
네. 그 차두리 선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네. 제가 좀 가지고 적어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어떤 말을 했냐면 유럽과 달리 한국은 대표팀에 의해 축구가 돌아간다. 소속팀이 대표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표팀이 소속팀 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다라는 말도 하셨고요. 또 어떤 말을 또 하셨냐면 이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유럽에서는 선수의 장점을 크게 본다. 네. 한 가지를 잘하면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팀에 맞춰서 쓰는데 우리나라는 선수를 너무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장점을 보는데 한국에서는 단점을 본다.
보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말이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철학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독일에서 뭐 지도자 연수를 받으실 거라고 말을 하셨는데
방송에서
네네. 네. 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가 은퇴식을 하면서 그 예전에 카드뉴스 이런 식으로 봤는데 본인이 한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넘고 싶었다. 공격수로서 골을 넣는 게 좋았고. 네. 근데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정점에 선 시기에 이브리그에 있었고 수비수로 전향을 하면서 본인의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이 굉장히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가려지는 그늘도 있었고 네. 본인도 그냥 아버지 빼고 봐도 역경이 있는 선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도자를 하면 지도자로서는 아버지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 생활을 그러니까 아마추어 생활이 아니라 프로 생활에서 최전방 공격수였다가 윙포드였다가 수비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이 또 지도자 생활을 할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차두리 선수의 감동적인 은퇴식 네. 있었는데요. 네. 또 은퇴식은 은퇴식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또 A매치였었거든요.
네.
네, 현실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슈틸리케 감독이 되게 고단수의 뭔가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6월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예선을 치르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차두리 은퇴식이다라고 해놓으니까 해외파들도 다 이제 오는 거예요. 저는 좀 선수 모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약간 좀
밑밥
미끼였다. 차두리가
미끼는 아니지만 일석이조
겸사겸사
이런 거죠.
아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일석이조
새로운
또
가설인데
시즌 중이니까요. 또 유럽에서
가지치고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긴 또 시즌 말미라 또 중요할 텐데. 네. 맞아.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팀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잖아요.
둘이 삼촌 보러 네. 왔다고.
그리고 페널티킥을 못 넣었습니다.
네.
페널티킥 못 넣은 것처럼
네.
경기 보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슈틸리케 감독이 조합 여러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공격력, 수비력 그리고 공격 전개 경기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경기력이 또 이렇게 소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예전에 아시안컵 보면서 눈이 확 올라가 있다가 또 좀 답답했어요. 중원에서부터 좀 답답하고.
네.
어쨌든 골은 넣고 이긴 했지만 이재성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이재성 네. 선수도 근데 거의 가운데 붙여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받아먹은 골이었단 말이에요. 이재성 선수가 넣은 것도.
맞아요.
네, 결정적인 장면도 사실 손흥민의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도 긴 패스로 인해서 본인이 드리블을 잘 치고 들어간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못 넣었으니까.
네.
잘 차고 잘 막은 게 없지 않아
있죠. 이근호한테만 하던 말이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치?
아, 맞아요.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요. 인재는 이정협이 킵니다. 이정협이 키맨이에요. 이정협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원톱이 맞아. 이정협 말고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벌써?
김신욱
선수를 근데 이정협이 앞서고 있잖아요, 오히려. A매치에서는.
그렇죠. 현재 지금 국가대표팀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이정협이 투입이 됐다가 교체로 빠지고 뭐 그랬잖아요.
네.
계속 그러면서 다른 클럽팀 감독들이 이제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원톱은 김신욱과 이동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황선홍 감독이 했던 네. 말인 것 같은데 맞죠? 네. 근데 언제적 이동국이에요. 그만할 때도 됐지 이제. 아니 차두리도 은퇴하는데.
형이죠 형.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A매치를 뭐 그냥 결과는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네.
좀 많이 심각하게 느끼진 않았던 게 슈틸리케 감독 본인이 약간 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결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거저것 테스트해보는 느낌? 단 뉴질랜드는 좀 가볍게 이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피파랭킹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편이고
네,
100이 바뀌잖아요. 네. 최근 10경기에 1승 3무 6패래요.
뉴질랜드가?
1승 3무 6패인데
1승은 어딜까요?
아...
엄청나네요.
어디였더라? 아무튼 네. 되게 못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겨우 이겼잖아요. 겨우.
네.
그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많이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시안컵 때도 그렇고요.
네.
정말 계속 가까스로 이기는 경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슈틸리케 그 팀 컬러일 수도 있어요. 울산 철대축구 같은 거.
저는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먹히지만 과연 월드컵을 나갔을 때 이때도 이게 과연 통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꾸역꾸역 올라가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스타일이 그런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농축구였잖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뭐 뭐랄까요,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팀은 정말 크게 이긴 적이 많았었는데 골이 잘 안 터져서 약간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진 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이번 평가전을 치르면서 이제 새 얼굴들이 많이 발탁이 됐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선수가 전북현대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성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두 경기 만에 골도 기록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성 선수의 발굴이 이번 A매치 2연전에 가장 큰 수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K리그 분석할 때 이재성 선수 좀 까지 않았나요?
그랬던
아, 진짜?
것 같아.
중원에서 이재성이 뭐 풀어주고 있다 네. 하면서
그 얘기를 아마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장단점은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정말 K리그를 지켜보면서 선수를 뽑았구나라고 생각을 든 게요. 이재성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는 정말 아마 가장 핫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지금 전북의 공격을 거의 뭐 골은 에두나 뭐 애닝룡아 넣고 있지만 공격 쪽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 발탁은 되게 좋았고 네. 한번 써볼 만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지금이
맞아요.
예전에 아시안컵에서 이제 뭐 이명주라고 써봤던 것처럼 지금은 이재성의 타이밍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재성 선수 플레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롱패스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그리고 한준희 해설위원께서 되게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모드리치와 비슷한 스타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모드리치.
네, 저 같은 경우는 엄청 과장일 수도 있겠는데 약간 박지성이랑 이청용을 좀 섞어놓은 느낌?
드리블이 좀 유려하게 되는 박지성 같은 느낌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성처럼 오프더볼이 되게 좋아요. 공 없을 때 움직임이 되게 좋고, 공을 가졌을 때는 이청용처럼 드리블을 꽤 잘하는 편이에요. 물론 레벨은 차이가 있지만 그 두 선수와 비교해서.
저는 물론 이제 무서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한번 써볼 타이밍이었고 잘 썼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옵션이 될 거라는 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네네. 이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
그렇습니다. 글쎄요입니다.
네. 확실하다라고 보기에는 네, 조금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아까 한준희 그 해설위원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선수가 어린 선수예요.
네네.
이 어린 선수가 처음으로 A매치에 데뷔를 했는데
그쵸. 그거 생각하면
보여줘봤자 네.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냐라는 말을 하면서 만약에 좀 부진해도 좀 기다려보자. 비판부터 하지 말고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경기 가지고 왈과 왈부하기보다는 이재성 선수 그냥 진득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김기희 선수도 이번에 발탁이 됐는데 처음으로
전북에서 이제 네.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희 선수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런던 올림픽 때 군대도 면제된 선수고
4분 만에
아니
여자분들이
이 선수 이름을 알아요. 축구에 대해 전혀 모르고 K리그도 전혀 안 보는데
그때 되게 패러디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페이스북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막 그 당시 남자친구를 군대 보내는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았나?
그때 언제였죠?
2012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때 첫 방송인가 두 번째 방송 우리 아시안컵 할 때도 네. 김기희 선수 없어서 참 아쉬웠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실망이었어요.
실망이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실망이었죠?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보였어요. 약간 잔실수가 좀 많았죠. 이 선수 때문에 골 한 번 또 먹을 뻔도 했었고 네.
센터백의 잔실수란 참 치명적입니다.
네. 이 선수가 리그에서도 요즘 조금 폼이 안 좋다 그래요. 많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 장점은 빌드업인데 그 장점이 아직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선수도 뭐 사실 국대에서 그렇게 얼굴을 비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임팩트가 컸을 뿐 폼은 오락가락하는 거긴 한데 센터백의 잔실수는 참 치명적이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아시안컵에서도 센터백의 조합이 얼마나 네. 중요한지 네. 그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봤는데 이것도 실험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차두리 선수 뒤를 이을 후계자들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누가 있을까요? 과연
아, 저 진짜 김청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누가 있어요?
전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그 어린 친구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임창우?
아, 네. 저도 임창호 선수. 네, 맞아요.
울산에. 저도,
네. 아시안 게임 때 활약을 해줬죠.
네, 맞아요. 네네. 울산. 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포스트 차들이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네.
아시안 게임이 딱 끝났을 때 그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용이나 김창수 선수는 그만 봐도 될 것 같은 게.
김창수는 폼이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최고조예요. 이게 최고조입니다.
아, 지금이 최고조다.
네, 네.
아니, 전성기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모든 거를 런던에서 다 쓰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쏟아 부었어요.
더는 안 된다.
이제 없어.
이 선수하고 그 네. 박종우 선수하고 두 명은 제가 봤을 때 런던에서 다 묶고 왔어요.
네. 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그 잘했던 시절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더 이상은 쓸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저는 뭐 미연 씨처럼 임창호 선수도 한번 기회를 줄만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시안 게임에서는 사실 임창호 선수가 골 때문에 모든 그 잘못들이 묻힌 느낌이었었어요. 수비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임창호 선수가 좀 절치부심에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전북에서 이주영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왼쪽 오른쪽 다 보는 선수인데
네네.
이 선수가 이제 3라운드였나요? 인천전에서 이 선수가 오버래핑을 많이 들어갔어요. 공격 쪽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네.
물론 뭐 성공은 많이 못했습니다. 드리블 돌파도 많이 성공 못했는데 많이 올라오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풀백이 또 중요한 게 체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주영 선수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희 씨는 말씀하셨나요?
네, 저는
아까 네.
네.
정동호 선수 개인적으로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정동호.
네. 네.
이번에 새로 발탁된 선수들 이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축구 팬들도 새롭게 발탁된 선수들 하나하나에 플레이 바이 플레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오랫동안 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EPL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홈그라운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지난달 24일 그렉 다이크 잉글랜드 축구협회 회장이 현행 홈그라운 제도를 대폭 수정한 최종 제안서를 공개를 했죠.
네.
주요 골자는 홈그라운 제도를 강화하고 비유럽권 선수 영입을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홈그라운 제도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가요, 이게?
원래 홈그라운 선수라는 거는 뭐냐면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21번째 생일 이전에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 소속 클럽에 3시즌 또는 36개월간 등록이 되어 있던 선수를 뜻해요.
네.
이번에 EPL이 홈그라운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한 거는 이게 좀 규정이 더 빡세졌어요.
강화됐다?
네. 이 룰이 변경이 되면 국적에 상관없이 15살 때부터 팀에 소속이 돼 있어야 홈그로운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그로운이 아닌 선수를 그전에는 17명까지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수가 13명으로 줄어요.
네.
네. 그리고 최소 2명은 그 클럽의 유스 출신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어요.
되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 제도를 강화하게 된 의도는 뻔해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워낙에 성적이 좋지 않고
네.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 중에 슈퍼스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정말 뭐
그쵸, 없죠.
베컴 루니 이후로는 있나요?
네, 그러게.
루니 이후로는 거의 씨가 말랐어요. 이제 조금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스털링이나 해리케인 정도 이 정도 빼면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덧 EPL이라는 리그 자체가 잉글랜드 리그가 아니라 그냥 국제시장이 돼버렸어요.
정말 EPL 보면 영국 선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아스날 이런 팀 보면 영국 선수 없습니다.
다국적 네. 군단이죠. 네.
용병 군단. 뭐
그래서 느낌.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을 좀 키워보자라는 네. 취지에서 영국 FA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5월 달부터 각 클럽들을 하나씩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론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취지는 자국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네, 취지는 좋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EPL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선수 그리고 진출을 할 우리나라 유망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아마 이제 더 진출하기가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게요. 우선은 기존의 제도는 EPL을 진출할 수 있는 선수가 EPL을 진출할 선수 국적이 피파 랭킹에서 70위 안에만 들면 돼요.
근데, 70위.
네, 네. 근데 바뀐 제도에서는 50위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6등인가 그런 네, 걸 알고 있는데.
많이 올라서 56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5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요?
옛날에 2002년 때 바짝 네. 올라가고 그 전에도 한 10몇위까지는 갔었었는데.
아, 10몇위까지?
네. 그랬다가 그 피파 랭킹을 매기는 방법이 아,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예.
확 내려갔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 선수들이 진출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50위권 안에 들지 않는 국적을 가진 선수라도 몸값이 이적료가 1,000만 파운드 이상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현재 1,000만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선수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쵸.
손흥민 선수.
미스터 손.
네네.
기성용도 안 되고요.
네. 아.
지금 EPL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1,000만 파운드 넘는 거는 딱 손흥민 한 명밖에 없고 앞으로도 손흥민급의 선수가 적어도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그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생길지도 미지수입니다.
네.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네.
협회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네. 우선 EPL 감독들은 그렇게 뭐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항상 자기 전력에 뭐 그 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당장.
그럼요.
상위권 지금 보면은 첼시도 그렇고요.
네네.
2위가 지금 맨시티죠.
네.
맨시티. 아스널, 뭐 맨유, 맨유는 요새 좀 뭐 그렇지 않지만
네.
아스널, 토트넘도 그렇고 영국 선수, 영연방 선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주축으로 뛰는 팀 선수가 거의 없죠. 네.
토트넘이랑 맨유를 빼면 최전방 원톱은 다 외국인 선수죠.
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도 파브레가스 선수가 일찍 영국으로 왔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홈그로운 선수였어요.
네.
17살 때였거든요. 근데 규정이 바뀌면 15살 때부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스크 선수도 빠져요.
그렇죠.
홈그로운에서.
기존 홈그로운 네. 선수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규정이 소급 강화되면 되네요. 소급이 다 되는 건가요?
네. 아.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곤란하겠네요. 네.
그래서 맨시티의 페레그리니 감독은 네. 현실성이 없다.
네.
라고 비판을 했고 왜냐하면 스쿼드를 다 갈아야 되니까요.
네, 그럼요.
벵거 감독도 뭐 더하죠?
아, 그럼요. 벵거 감독은 거의 없잖아요. 홈그로운이
사실상 뭐 네. 프랑스, 이탈리, 뭐 아프리카 팀 정도 네. 됐던 팀이었는데 아스날이.
네. 네.
이거 우선 벵거 감독은 또 이게 너무 과도한 보호를 하면
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네, 네.
뭐 이런 우려를 나타냈지만 어쨌든 소속 팀은 영국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좀 뭐랄까요, 좀 약간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네.
아마 협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네.
또 실제 현장에서. 이게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영국 축구협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주장할 수 있는 제도긴 한데
네.
EPL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EPL이 리그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리그 자체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1등부터 20등까지 다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리고 또 어느 팀이든 아는 선수가 있어요.
네.
유명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중계도 꽤나 잘 돼 있는 편이고 중계권도 열심히 팔아먹는 상황인데
그리고 중계권 네. 중계권료 배분도 잘 돼 있어서
네.
강등권 팀도 거의 1,500만 유로, 2,000만 유로 정도는
네.
귀엽게 쓸 수 있어요.
귀엽게?
네.
아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PL의 그 유럽 무대에 있어서 경쟁력은 너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올 시즌 특히 그렇죠.
네. 네. 유럽 대항전에 한 팀도 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리그 경쟁력을 좀 강화를 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집토끼 지키겠다고 물론 이제 영국 축구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발상이긴 하죠.
네.
왜냐하면 영국 국가대표가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리그 자체가 이제 결국 돈이랑 연결되어 있고 광고니 중계권이니 뭐 다 엮여있는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과연 잉글랜드라는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이 올라갈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논 EU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선수들은 1년에 2명밖에 영입을 못해요. 아.
1년에 2명?
네. 근데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도 이유가 하나였거든요. 국가대표 경쟁력을 높이자.
네.
결과는 이탈리아 광탈이잖아요. 광탈. 두 대회 연속. 반대로 분데스리가는 외국인 선수 비율이 50%가 넘어요.
아.
근데 독일이 어떻게 됐어요?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리그 제도를 만드는 게 국가대표의 경쟁력으로 바로 연결된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그만큼 규정이 널널하다라는 건 네. 자국 뉴스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네. 생각도 하고요.
스페인이 좀 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는데 네. 결국 거의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를 합쳐놓은 팀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네네. 이게 또 곧잘합니다. 네. 아마 그거를 보고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고요. 네. 독일은 무서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자국팜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죠.
여기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는 잉글랜드 국적을 가진 선수들이 이제 똥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됐어요.
그쵸.
예를 들면 지금 스털링 같은 선수가 재계약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이유가 주급을 20만 파운드를 달라. 20만 파운드 정도면
20만 파운드면 얼마죠?
아, 제가 하나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리버풀 최고 수준이에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한창 잘 나갈 때 주급으로 한 13만 파운드 정도 받았던 것 네, 같은데 네.
그 전에도 월코 선수라든지 하는 이런 잉글랜드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좀 떴을 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홈그론 제도가 강화되면 이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이 더 똥배짱을 부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네네네.
저는 이 규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네. EPL을 좀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맞는 말이죠. 이거.
그동안 박지선 선수 때문에 너무 EPL을 K리그처럼 생각하면서
아, 네, 저도 약간 불만이
다 왔어요. 네. 그리고 이 홈그로운 제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진출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네. 그러면 저는 K리그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아. 좀 천만 파운드 이상만 갈 수 있잖아요. 네. 천만 파운드를 못 받는데 좀 새싹 끼는 좀 보이는 선수. 네. 이런 선수가 K리그에서 성장을 한 다음에 네. 천만 파운드를 받을 정도 급이 되면 그때 나가는 게 K리그에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좀 젊은 어린 선수들이 EPL을 가야 성공하는 거야.
뭔가
K리그를 가면은 이거는 1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뭔가 드림리그가 돼버렸어요. 네. 로망인 리그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박지성 선수의 영향이 좀 컸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니면 박주영.
아, 그것도 컸을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벵거 옆에서 경기 보고 싶어.
야, 너 아스나 이거.
저는 K리그 입장에서는 이 홈그라운 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떠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걸 한다고 해도 기성용 선수는
네, 기성용
살아남을 것 같다.
확실하죠.
맞아요.
그런데 김보경이나 윤석열 선수
윤석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 선수들이 EPL 1군 무대의 주전급인가라는 생각엔 좀 의문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거면은 그러지 말고 K리그 와서 흥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유럽 네. 무대라는 게 좀 꿈의 무대이기도 하고 어쨌든 선진 축구라는 인식은 여전히 박혀 있어서 네. K리그 무서 씨가 방금 얘기해 주신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요. 그렇게 방향성을 띄고 가는 게 맞죠. 네.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당장 국가대표팀 감독인 슈틸리케도 인정을 하는 게 네. 어쨌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경기력도 있고 K리그 선수들도 데려다 열심히 쓰고 있지만 그 갭을 어느 정도는 팬이나 코칭 스태프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EPL도 좀 막혀가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선수들은 독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유럽 축구 쪽으로 진출을 했다가 K리그에서 어느 정도 많이 크고 유럽으로 가는 선진 사례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EPL을 놔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는 게 그동안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도 경쟁력이 없는데 나 도전이야 해서 약간 무분별하게 가는 선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막혀 있으면 기성용 선수같이 좀 더 하위 리그에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렇죠.
제대로
건너.
예, 제대로 건너가는 이런 선순환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차근차근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아마 이 홈그라운 제도 핫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플레이 하실 때 집중하면서 또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기 플레이를 하면 결국 인정해주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끝까지 항상 좋은 모습 일관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에서는 V리그 OK저축은행의 창단 2년 만에 일군 첫 번째 우승 그리고 차두리 선수 은퇴 경기
네.
이에 곁들여서
네. 리액션 좋다.
힘 좋네요.
고마워 차두리.
아 지금 순간 설레서 말을 못했어요.
설렜어요.
이 은퇴 경기와 국가대표 A 매치. 네. 그리고 EPL 홈그라운드제도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마침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는 날짜가 4월 4일 토요일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지금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있겠군요.
현재 16시 47분이거든요. 네. 지금 네. 38대 30. 이 쿼터가 진행 중이고요.
역시 울산 모비스 이기고 있네요.
저희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였던 것
저저번
같은데.
저저번 주였나요? 네. 말씀을 드릴 때 네. 권희 씨가 뭐 4대 0으로 이길 것 같다. 네.
그렇죠.
라고 했었는데
저도 비슷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조금 더 재미가 없어요.
네. 네.
아, 저는 정말 재밌게 봤던 게 네. 되게 경기 경기마다 뭔가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차전은 아. 5시에 한다.
아, 맞아요.
3차전 때는 기록원이 나간다. 네. 뭐 이런 거.
1차전은 뭐였죠? 그 1차전... 플랜카드 시위.
아, 그렇죠. 시위. 네. 플랜카드 시위. 4대 0까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양동근?
결정적인 이유는
양동근인가요? 양동근?
양동근이 안 지치고 박지현은 지쳐. 그게 1번이고요.
김주성은 시리즈 네. 들어오기 전에 지쳤고요.
네. 김주성은 이미 방전이고요. 사이먼은 아파.
윤호영도 아파.
그러니까.
말 다 했지. 말 다 했지. 근데 클라크는 시즌 때 쉬었어.
네.
정규리그 때 쉬어서 플레이오프 때 지금 불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무비스 우승이야.
플레이오프 용.
네. 네. 클라크가 이때를 아껴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농구 얘기는 뭐 이 협회 쪽에 대한 이야기 또 규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포츠 팬들이 스포츠를 제대로 씹고 맛볼 때까지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